5월 10일 부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배에 참석하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도 참석하신 분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잠깐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2020년 교회 표현은 하나 되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이번 주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벌써 마더스데이가 됐네요. 작년에 마더스데이 때 고등어를 선물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 우리 성도님들을 다 뵙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마음입니다. 어쨌든 어머니께 감사하는 또 아내분들께 다 감사하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고 각자 가정에서 계신 분들도 오늘만큼은 또 마더스데이니까 조금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평안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이제 매주의 일부 예배와 EM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고요. 가능하시면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오가시면서 또 예배 끝나시고 나가실 때도 이렇게 손을 닦을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몸이 편찮으시거나 건강이 좀 염려되시는 분들은 오시고 싶으셔도 조금만 자제하시면서 가정에서 녹음된 예배들을 또 계속해서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단체 카톡으로 올려드리는 주간 성경읽기표 가지고 또 매일 성경읽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일상적인 생활과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79장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고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예배드리고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며 평안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로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었고 더 일상적인 생활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저에게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상을 통하여 또 가정에서 소수지만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머니 주일입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며 손발이 닿을도록 희생하신 하나님의 넓은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한한 사랑 앞에, 어머니의 사랑 앞에 유구무원이 다들 머리를 숙여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 그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하였었는지를,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이 얼마나 불편했는지를, 더 나아가 자유롭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는가를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일상생활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더욱 근신하고 절제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건은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감추어진 크신 섭리와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바라고 온 학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짧은 시간에 휩쓸었듯이 우리 믿는 자를 통하여서 복음이 온 열방을 휩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한 것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이 광야의 삶에서의 책임은 100%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혼돈 속에서도 주님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낮추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순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세우신 목사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과 축복이 있음을 믿고 그들의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기름지게 하시고 복된 기름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외할머니와 어머니께로부터 전해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한국교육방송인 EBS에서 만든 마더쇼크 초감정 모성회복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엄마의 영향력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어요. 방송에서는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엄마가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받았는지, 받고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임신 시간에 측정된 엄마의 애착 유형과 태어난 아기의 애착 유형이 82%가 일치했고 친정 어머니의 애착 유형은 75%가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존하는 의존도 영향을 주고받는 것들이 80% 이상, 또 시어머니, 친정 어머니와는 70% 이상이 비슷했다 하는 거죠. 방송에서는 엄마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늘 광고가 나옵니다. 짧은 15초 광고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결국 그 물건을 사게 됩니다. 엄마의 영향력은 이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24시간 내내 켜져 있는 광고와 같습니다. 엄마의 표정에서 감정을 배우고 결국은 엄마의 행동까지 따라하게 됩니다. 아무리 닮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결국 내 어머니를 닮은 엄마가 됩니다. 단순히 영향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되물림이 됩니다. 아마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옛날 어머니가 나를 키웠던 그런 모습으로 내가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내가 엄마가 나에게 했던 그 말투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사실 뭐 아버지라고 다른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프로그램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 엄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15초 광고를 계속 반복해서 듣기만 해도 그 물건에 대해서 사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사게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엄마는 그 광고를 24시간 내내 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아동가족치료 전문가이며 HD 행복연구소 공동소장인 최성애 박사는 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들이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영유아기 때 아니면 성장기 때 받은 경험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다. 감정적인 기억, 상처, 그것으로 인한 가치관 형성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엄마가 되었을 때 자식에게 그대로 넘겨준다. 동일한 내용들이죠. 사실 이러한 부분은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교육학, 특히 유아교육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꼭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엄마가 자녀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때 제가 읽었었던 위인 전기를 보면 꼭 엄마가 아이에게, 그 위인에게 주었던 영향을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책을 보거나 또 학교에서 가르칠 때 꼭 에디슨의 어머니 얘기가 나오죠. 에디슨이 호기심이 많아서 사고를 굉장히 많이 쳤고 그래서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디슨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의 그 호기심을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그 아이의 창의력을 오히려 더 키워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뭐 신사임당에 대해서는 말 안 해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한 현모양처로 알려져 있고 좋은 어머니로 알려져 있지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하면 떠오르는 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마지막 아들이 사형 집행을 받기 전에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쓴 그 편지가 지금도 읽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머니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앞에서도 배우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나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알려져 있는 이 모니카라는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소개받기도 합니다. 이렇듯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그들이 살아가는 삶과 생활 방식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 어머니들이 주는 영향력을 우리는 계속해서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엄마, 어머니라는 단어는요, 듣기만 해도 눈시울이 붉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TV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70, 80이 넘으신 분들도 어머니 그러면은 희한하게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그 어머니의 목소리 다시 듣고 싶다, 그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다, 그 어머니의 품에 다시 안기고 싶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정의 무대라는 게 한참 유행했어요. 그때 가장 감동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엄마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네. 엄마가 보고 풀 때 뭐 이런 노래가 나오면서 어머니 이러면 뭐 그 병사 중에 한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고 만나고 네.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뭐 이러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도 군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만 되면은 그렇게 어머니가 또 생각나고 또 어머니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그런 뭉클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희생 그리고 그 따뜻함이 자녀들의 그 존재 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한 인격적인 존재는 어머니 안에서 형성되고 자라납니다. 어머니 안에 한 생명이 잉태되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생명은 어머니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어머니로부터 호흡과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죠. 어머니의 정서가 그 생명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아이가 생기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몸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먹는 것 하나, 보는 것 하나, 듣는 것 하나도 굉장히 조심하며 자신의 감정도 그 아이를 생각하며 추스리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태교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닐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한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 아이의 생명과 정서적인 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온 이후 성장하여 스스로 독립하기 전까지도 끊임없는 영향을 주는 거죠.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는 TV보다 그 어떤 선생님보다 더 오랜 시간을 자녀들과 함께 지내며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게 끼친 영향력은 자녀가 독립하여 나름의 삶을 살아갈 때도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어쩌면 어머니라는 존재는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고 자녀라는 한 존재가 생명을 마칠 때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디모데라는 한 인물에게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도 기록되어 있죠. 본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두 편의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편지입니다. 신약성경에는 바울이 쓴 편지가 13편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특히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이자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마지막 편지를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써서 보내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그런 면에서 보면 바울의 마음이 잘 담겨 있어요. 자신의 죽음을 바로 앞두고 마지막에 자신이 당부하고 싶은 것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는 모습이 나와 있죠.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1차 여행 때 젊은 마가라는 사람이 전도여행을 하던 중간에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전도여행에 같이 가고자 하는 사람을 그 다음에 다시 뽑을 때 어떤 마음으로 뽑았을까요? 그냥 처음 만났는데 이미지가 좋아서 소문이 좋아서 이런 모습으로만 뽑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것처럼 그려져 있지만 성서학자들이나 대부분의 주석은 사실 1차 전도여행 때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때 만났었고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디모데였던 거로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는데요. 디모데는 성경에 보면 믿는 유대 여자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나서 자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는 유대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지만 엄마는 믿는 사람이었고 유대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연히 외할머니는 유대인이었겠죠. 어쨌든 이 사람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았던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판도 좋았고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영향력 속에서 믿음을 잘 교육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자신의 전도여행에 이제 동참시켜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부터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데요. 함께 사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지역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쳤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지역들에게 오히려 디모데가 남아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바울의 편지를 전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여러 교회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넘겨줄 때 디모데도 함께 그 편지에 참여해서 기록했던 것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아주 가까운 곳에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의 뜻을 전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함께하는 동역자였고 믿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였는지 알 수 있는 거죠. 특히 3절에서는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늘 디모데를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그 디모데 후서 끝에 보면 야, 너 나한테 좀 와줘라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바울은 당시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사역하기 어려웠던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에베소라는 지역은 바울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음을 굉장히 쏟았던 지역이에요. 복음 전파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갇힐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믿기에 다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도 이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마지막 당부를 하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달리 이 지역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요. 이방 신을 믿는 이것들이 굉장히 강했고 교회 안팎으로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지역에 목회자를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바울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웁니다. 가장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교회를 올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에 세우고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해라 라는 내용이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에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디모데는 굉장히 바울이 사랑하며 아끼며 믿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당시에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속에 있는 것들을 잘 지키라고 그의 장점을 잘 지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장점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가장 경계해야 하는 사람들로 거짓 선생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던 위험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을 속이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내용을 계속해서 교회 안에 심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도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경계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이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에베소 지역에 또 그 주변 지역에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그것이 막 빨리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럴 때일수록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진 것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중요하겠죠. 어쨌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굉장히 강조하며 네가 이것들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없는 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참된, 신실한, 위선이 없는 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믿음, 바른 길로 인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 믿음이에요. 말은 청산유수같이 잘 해놓고 행동은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그 스스로 노력해서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 안에 있었던 것이 그에게 유산으로 남겨진 것이고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디모데를 보니까 디모데에게 그런 믿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추측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보니 네 믿음도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이 믿음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고 그의 부모와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보니까 어머니와 할머니를 보니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이해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영향을 끼친 이 거짓 없는 믿음은 네가 끝까지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하며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본을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보였다는 겁니다. 그 본을 통해서 이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제가 성장했던 교회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할머니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 교회 기도방이 있었는데 매일 저녁 때가 되면 오셔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셔요. 그런데 학생 때였던 제가 봤을 때 저희 교회에 이제 도서관이 있었어요. 독서실이.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놔가지고 언제든지 와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학교 끝나고 거길 가다 보면 늘 그 기도실 옆을 지나가요. 그러면 그 할머니들과 우리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 그런 것들을 늘 봐요. 그분들이 오가는 것들. 아, 저분들이 저렇게 기도를 하시는구나. 어떤 일들을 할 때는 기도하며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참 지혜롭게 교회가 헤쳐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저분들의 기도 덕분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언제나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늘 기도하시며 성경 읽으시던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것을 봤어요. 저도 어렸을 때 되게 딱 봐도 개구쟁이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냥 개구쟁이 짓도 많이 하고 사고도 많이 치고 어머니가 힘들게 생각하실 만한 일들을 꽤 많이 했는데 그 저희 어머니랑 지금도 전화를 해보면 늘 어머니는 저의 좋은 기억만 갖고 계셔요. 아마 그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모습만 보여주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만 늘 말씀하셔요. 그리고 지금 저도 여러 가지 참 큰 사고를 칠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늘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모습 속에서 끝까지 나가지 못하고 방황하던 삶 속에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삶 속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도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먹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보여지는 영향력, 삶으로 드러나는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외할머니와 어머니 속에서 보여주었던 그 거짓없는 믿음이 그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인데 사실 2장에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어머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요. 아들이 너무 이뻐 보였어요. 솔직히 자녀를 낳아놓고 이뻐 보이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다 이뻐 보였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엄마가 너무 이 아이가 이뻐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라는 이 왕은 왕 자체가 파라오인데 이 파라오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급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기쁘지만 이 아이가 그때의 법으로 따진다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죠. 3개월 동안은 몰래 숨겨둡니다. 근데 아마 3개월이 지난 후에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졌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이 아이를 집에 몰래 숨겨둘 수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지혜를 짜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우리 아들 살리기 프로젝트를 이제 준비해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이 엄마는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는 장소와 시간을 알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을 친한 방수 처리를 한 이 그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아들을 그 상자에다 넣고 그 애굽 공주가 내려올 시간, 그 장소, 그곳에 있는 갈대 사이에다가 이 상자를 내려놓고 자기 딸로 하여금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공주가 내려와서 이 아이를 발견했을 때 이 딸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까지도 사실 가르쳐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놔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엄마가 뭘 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엄마가 간절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바로의 딸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해서 그 아이를 발견했을 때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양자 삼아주기를 굉장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공주가 목욕하러 와서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상자를 열었을 때 아이가 있는 걸 확인해요. 그런데 아이를 보고 이 여인이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그렇게 나와요. 히브리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 아이의 누나가 나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젖먹일 사람을 데리고 올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데리고 오라고 허락했을 때 누가 와요? 그 엄마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허가를 받고 허락을 받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젖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젖뗄 때까지 엄마가 이 아이를 키웠어요. 그 혹시나 헐리우드나 이런 데서 만든 이 모세에 대한 또는 출애굽에 대한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유명한 영화 중에 이제 쉽게도 있지만 엑소더스나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요. 다 어떻게 그리냐면 모세가 자기 정체성 없이 이집트의 왕자인 줄 알고 성장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굉장히 고뇌하며 방황하는 내용이 꼭 그려져요. 근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만든 사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을 보면 이 모세가 성장한 후에도 자기 형제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나가봐요.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주가 이 아이를 딱 봤을 때 이 아이가 히브리인이라고 생각이 딱 들었다고요. 생긴 것부터 히브리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이 엄마가 젖을 먹이며 젖을 뗄 때까지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바로의 공주에게 데려갈 때까지 어떻게 키웠겠어요? 자기의 정체성에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아이가 되어야 할지를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양육하며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중에 이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돌볼 생각을 하고 거기서 자기 동족을 막아주려고 하는 행동들을 했던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그 아이를 지혜 가운데 구원해내고 그리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 속에서 모세가 성장하여 분명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자로서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그것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지혜서로 알려진 잠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요. 전체가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으면 참 좋다라고 생각되는 책인데요. 이 지혜서인 잠언을 보면 1장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31장은 르무엘이라는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 나와 있고요. 그 뒤에 이어서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낫다라는 내용이 기록되면서 현숙한 아내의 현숙한 어머니로 인해서 한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것이 그려져 있어요. 잠언의 마지막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한 가정이 복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잠언이 기록되던 시절만 해도 어떻게 보면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모든 지혜로운 것들은 남자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사람의 숫자를 세어도 남자만 세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련 시대의 성경은 이 한 가정을 이루는데 그 가정이 온전해지는데 엄마의 역할이 여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려주고 있다는 거죠. 한 가정을 넘어서서 르무엘이라는 왕의 어머니가 양육한 것을 통해서 그 왕이 온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국가 전체에도 이 여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행한 일들을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또 가정에게 끼치는 모든 영향력을 열매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라는 거짓없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스스로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거짓없는 믿음의 삶을 물려받은 디모데는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물려받은 것을 지켜나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가까이 있는 바울에게 신뢰를 주었고 마음의 안심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에 엄청난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서 그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며 삶 속에서 본을 보였을 것입니다. 오늘은 2020년 어머니의 날이에요. 지금까지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수고하신 모든 어머니들,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것을 예배드리는 모든 어머니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어요.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네, 힘내시고요. 우리 어머니들. 어머니라는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과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태를 통해서 잉태하셨든지 가슴으로 잉태를 하든지 하나님의 생명 창조에 동참하는 사명과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한 인간을 올바른 인격적 존재로 양육하는 기회와 책임을 동시에 부여받은 분들입니다. 그런 어머니께서 무엇을 가지고 계시고 그 가지고 계신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느냐에 따라서 자녀들과 가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자녀도 가정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어머니가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우리의 자녀들도 진실한 믿음 속에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먼저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들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남편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분들과 자녀분들은 나의 아내의 나의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깨달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사랑하시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건강하시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도록 그래서 언제까지나 그 사랑의 영향력을 주시도록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좋은 열매로 맺어지도록 어머니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아내들을 위해서 아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이자 아내이신 분들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과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며 좋은 영향력,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어머니의 기도는 가정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인간이 저예요. 네. 다시 한번 모든 어머니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남편분과 자녀분들은 어머니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십시오. 건강하게 도와주십시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어머니 또 아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머니와 아내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내가 우리 가정을 더욱 사랑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 열매 맺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를 생각하며 디모데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력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가, 어떤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큰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가정에게 대해 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 속에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을 우리 어머니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아내들에게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 특별히 우리 올랜도 제일장로교회 어머니들 또 아내분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늘 넘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또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며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안전하게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어머니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선한 영향력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온 세계 위에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